바이올렛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친구 글로리아가 자신의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병원에 찾아오는데요. 바이올렛이 어떻게 왔냐고 묻자 글로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벤이랑 가족이 된 건 3분밖에 안 됐지만 넌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였잖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 미국에서 개봉한 데이비드 맥넬리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코요테 어글리입니다. 영화 속에서 코요테 어글리는 술집 이름인데요. 작곡가가 꿈이지만 무대 공포증이 있는 한 여자가 코요테 어글리에 취직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퍼 페라보, 에덤 가르시아, 마리아 벨로, 멜라니 린스키, 이사벨라 미코가 출연했는데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1살의 바이올렛은 빼어난 미모만큼이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꿈은 작곡가가 되는 건데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떠나 자신이 만든 곡을 들고 음반사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음반사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죠. 용기를 잃어갈 무렵 바이올렛은 여러 명의 미녀가 일하는 코요테 어글리라는 이름의 술집을 발견하는데요. 돈은 바닥나고 앞날이 막막해진 바이올렛은 일자리를 찾아 코요테 어글리를 찾아갑니다. 코요테 어글리의 주인 닐은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실수하는 바이올렛. 그렇게 코요테 어글리를 떠나나 싶었는데 주인 닐은 싸움에 휘말린 취객을 노련하게 다루는 바이올렛의 솜씨에 감탄하고 결국 일자리를 찾게 되는 바이올렛. 그리고 바이올렛은 자신이 만든 노래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지만 무대 공포증으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무렵 바이올렛은 요리사 케빈을 만나고 순수한 마음씨의 케빈은 그녀에게 용기를 심어주는데요. 한편 코요테 어글리의 규정을 어기고 남자친구 케빈을 불러들여 바이올렛은 닐에게 크게 질타를 당하게 됩니다. 코요테 어글리를 박차고 나온 바이올렛은 이제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고 오직 작곡가의 꿈을 향한 집념을 불태우는데 영화 코요테 어글리는 미국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서 바텐더로 일했던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기사 GQ 잡지에서 코요테 어글리 살롱의 뮤즈라는 기사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로 1993년에 문을 연 이 술집은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는 데이비드 맥넬리가 감독하고 제리 브룩하이머와 채드 오만이 제작했고요. 지나 웬콕스가 각본을 썼습니다. 초기에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파이퍼 페라보를 주인공 바이올렛 역으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작곡가 겸 가수이자 배우인 제시카 심슨에게 주인공 역할이 제안됐었다고 하네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는 배경이 뉴욕인 만큼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의 한 작은 마을인 사우스 엠보이와 시브라이트를 포함해 한 달 동안 주요 촬영이 이뤄졌고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옮겨지면서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 패서디나, 산페드로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럼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리앤 라임즈의 Please Remember. 제발 기억해줘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And you left with this today, left with the memories. I'll always think of you and smile
어글리의 주인공 파이퍼 페라본은 미국 배우입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지만 뉴저지주에서 자랐는데요. 뉴욕시에 살 때 남자친구를 따라 오디션에 동행했다가 배역 담당 책임자에게 캐스팅됐고요. 첫 장편 영화는 마크 레빈 감독의 화이트 보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코요트 어글리로 인기를 얻게 됐죠. 대표작으로는 사랑해도 참을 수 없는 101가지, Slap Her, She's French, Imagine Me and You 등이 있습니다. 바이올렛의 남자친구 케빈 역할의 에덤 가르시아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브라이언 길버트 감독의 와일드로 영화 경력을 시작했고요. 대표작으로는 라이딩 위드 보이즈, 백만장자 프로젝트, 러브스 브라더 등이 있습니다. 코요테 어글리 술집 주인 릴 역의 마리아 벨로는 미국의 배우이자 작가인데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으로 명문으로 꼽히는 빌라노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법률가를 지망했지만 호기심으로 수강했던 연기 수업에서 연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배우로 나섰는데요. 이후 여러 연극과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했고요. 응급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ER에 출연해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바이올렛 친구 글로리아 역할의 멜라니 린스키는 뉴질랜드 배우입니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고집센 성격의 캐릭터를 잘 연기하기로 유명한데요. 1994년 헤븐이 크리처스로 데뷔했고요. 미국으로 이주한 후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체인지 오버, 1마일 투 유 등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돈 헨리의 All She Wants to Do is Dance. 그녀가 원하는 전부는 바로 춤이에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데이비드 맥넬리 감독은 영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성장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는데요. 처음에는 뮤직비디오와 광고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1999년에는 그의 광고가 가장 인기 있는 슈퍼볼 광고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광고의 특징인 빠르고 신나는 분위기를 스크린에 옮겨왔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답게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영상을 뮤직비디오처럼 담아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코요테 어글리와 2003년 캥거루 잭을 감독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데이비드 맥넬리 감독은 2006년에는 단편 드라마 저스티스를 공동 제작하면서 각본과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리앤 라임즈의 The Right Kind of Wrong. 당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Your reputation, and now it's bound to be a heartbreak situation. But I can't help it if I'm helpless every time that I'm with you. You are. You walk in and the snake walks out the door. Say my name and I can't fight it anymore. Oh, I know I should go, but I need. '어글리'에서 주인공 바이올렛의 꿈은 작곡가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미국 어린이들의 꿈은 의사, 선생님, 수의사, 음악가, 영화배우, 운동선수, 예술가, 사업가, 작가, 경찰관, 패션 디자이너, 건축가, 요리사, 비밀요원, 앵커, 기자, 소방관, 영웅 등 다양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관련 직업이 인기라고 합니다. 바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제작해 올리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죠. 정치, 스포츠,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한 해 수백만 달러 수입을 올리기도 하죠. 미국, 영국, 중국의 8살에서 12살 어린이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 중 3분의 1의 꿈이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게임이라는 영상 등을 올리면서 재미도 느끼고 있고요. 거기다가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얻고 싶어하는 요즘 세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은 명성을 쌓는 걸 원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유튜브를 제작하고 진행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2천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 중 3분의 2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살쯤 꿈이 아닌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미국 어린이들의 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토마라 워커의 Didn't We Love? 우리 사랑하지 않았나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코요트 어글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요트 어글리는 4,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총 1억 1,300만 달러를 벌어들여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001년 미국 음악 전문 채널인 MTV Movie and TV Awards에서 베스트 뮤직 모먼트, 최고의 음악 장면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가수 리앤 라임스가 노래하고 다이앤 워렌이 작곡한 바이올렛의 4곡의 노래와 함께 다른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앤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The Right Kind of Wrong, But I Do Love You는 라디오 차트에서 거의 즉각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코요트 어글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노래죠. Can't Fight the Moonlight, 달빛과 싸울 수 없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Coyote Ugly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자들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고 남자보다 더 끈끈한 우정이 있다는 걸 보여준 영화다. 신나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다. 영화 음악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음악으로 모든 걸 말해준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성공하려면 일단 도시로 가야 한다. 우울하고 힘들 때 보고 싶어지는 영화다. 열정과 청춘이 녹아든 삶,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코요트 어글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영국 영화협회에서 발행하는 영화 잡지인 사이츠 앤 사운드 평론가는 제리 브루카이머의 영화 코요트 어글리는 약속한 바를 영화에서 더도 덜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혹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성차별적이고 너무 어리석은 내용의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리앤 라임즈의 But I Do Love You.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like to be alone at night and I don't But I do love you. But I do love you. I don't like to see the sky painted gray. And I don't like when nothing's going my way.
The 어글리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올렛이 자신은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남자친구 케빈에게 말하자 케빈이 이렇게 대답하죠. 만약 지구의 운명이 너의 목소리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케빈이 바이올렛에게 이렇게 묻죠.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엔 뭘 할 거야? 그러자 바이올렛은 빚을 다 갚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기억에 남는 대사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코요테 어글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술집 코요테 어글리가 취객들의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을 때 바이올렛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말끔하게 전환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올렛이 결국 무대에 서게 되고 아버지가 흐뭇하게 바이올렛을 바라보면서 Can't Fight the Moonlight 노래를 부르는 바이올렛을 사진에 담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겠죠? My 영화 동네. 오늘 들린 곳은 삶에 지치고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 희망을 심어주는 영화 코요테 어글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메리 그리핀의 We Can Get There. 우린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매달 첫 주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관객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림 전시회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성을 주제로 한 흰옷 입은 여인 조안나 히퍼넌과 제임스 맥닐 휘슬러 전시회입니다. 자, 전시회장으로 가보시기 전에 워싱턴 미술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국립미술관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위치한 국립미술관은 높은 수준의 소장품과 미술관의 건축적 가치로 유명한데요. 1937년 사업가이자 미술 애호가인 앤드류 멀론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작품과 사재를 국가에 기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3세기 중세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15만여 점의 작품은 회화, 드로잉, 프린트, 사진, 조각, 장식미술, 가구 등 다양하죠. 이 국립미술관은 조각공원과 서편관, 그리고 동편관, 3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요. 연중 새로운 특별전을 기획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회도 특별전 중 하나로 코로나 대유행 기간 재단장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다시 문을 연 동편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국립미술관 동편관 2층 메자닌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흰옷 입은 여인 The Woman in White 조앤나 히퍼넌과 제임스 맥니어 휘슬러 갸름한 얼굴에 커다란 눈 오뚝한 콧날에 도톰한 입술 시선은 살짝 사선인 이 여인의 얼굴이 거친 연필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로잉화에 담겼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작품은 아일랜드 여성 조안나 히퍼넌의 초상화로 전시실로 들어가는 벽을 장식하고 있네요. 메자닌 전시실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교향곡 1번 하얀 소녀가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데요. 히퍼넌의 전신을 실물 크기로 그린 이 작품은 가로 107cm, 세로 213cm 규모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인 조안나 히퍼넌은 하얀색 커튼 앞에 서 있는데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데 발목까지 오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붉은 곱슬머리가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매우 여성스럽습니다. 제임스 맥니어 휘슬러 작가가 런던에서 그린 걸작인 이 작품은 국립미술관이 1943년 인수해 영구 소장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히퍼넌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참 동안 지켜보는데요. 전신 초상화 앞에선 두 미국인 여성에게 잠시 감상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And they're absolutely beautiful. We've just begun the exhibit tour, but they're absolutely beautiful.
전시 관람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난 이 갤러리가 전시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궁금했었어요.
What we were talking about were the different shades of white in one painting. If you look, he's depicted the curtains behind in different whites. You can see
하나의 그림에서 음영이 다른 흰색을 볼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워요. 드레스 소매가 더 얇게 보일 수 있게 그렸는데 흰색에도 대비가 있네요.
The other dress is a little, it's a different white. So he really did use many white paints.
오랫동안 서서 그림을 감상하는 남성이 있는 등 이 그림은 그야말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립미술관의 찰스 브록 큐레이터는 심포니 1번, 교향곡 1번 하얀 소녀에 대해 이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설명하며 이 전시는 특별하며 이전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잠시 설명 들어보시죠.
It's special because it's never been done before. It focuses on the early career of a very well-known painter.
매우 유명한 화가인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초기 경력에 중점을 두지만 다른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림 속 모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그의 가장 중요한 초기 작품 모두에 등장하는 조안나 히퍼넌은 그의 혁신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협력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죠. 휘슬러의 국제적 명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 작품이지만 그녀의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화가에게만 쏠렸던 시선을 그림 속 주인공이자 조력자였던 히퍼넌에게 맞췄다는 얘긴데요. 브로큐레이터는 제임스 휘슬러와 조안나 히퍼넌의 관계에 대해 전문적이면서 창의적인 것이었다며 당시 두 사람은 20대 나이로 둘을 연인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전시물 중 하나인 유언장에서 휘슬러는 자신의 재산을 조안나 히퍼넌에게 준다고 적었습니다. 브록 씨는 이 전시회의 이름 흰옷 입은 여인은 같은 시기 인기 소설의 제목과 같다면서 작가는 자신이 제목을 붙이지 않았고 소설과도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종종 복잡한 문제에 얽히기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덕분에 홍보 효과가 좋았고 나중에 작가는 그림의 제목을 심포니 넘버 1, 즉 교향곡 1번 하얀 소녀라고 최종 결정했는데요. 국립미술관은 원래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인 히퍼넌에 주목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전시는 국립미술관과 영국의 런던 왕립예술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인데요. 앞서 지난 2월과 3월 런던에서 같은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자,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조안나 히퍼넌,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잠시 만나보시죠.
조안나 히퍼넌은 가난한 아일랜드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온 이민자였다. 조안나는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로 계급사회인 영국에서 빈곤과 사회적 편견을 경험했어야 했다. 1860년 제임스 맥닐 휘슬러와 조안나 히퍼넌이 만났을 때 히퍼넌은 휘슬러의 주요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업실과 제조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66년 휘슬러는 그녀에게 위임장을 부여하게 됐고 그의 유언장에서 유일한 상속인으로 삼게 된 것이다. 휘슬러가 1865년 가을 추르빌의 해변 휴양지에서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크루베를 만났을 때 크루베는 히퍼넌에게 매료되었고 그녀는 그를 위해서도 포즈를 취했다. 조안나는 1866년 파리에서 휘슬러가 유럽을 떠나 칠레로 갔을 때 크루베와 만나게 된다. 1870년 휘슬러가 루이자 페니 한슨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후 히퍼넌과 그녀의 여동생이 휘슬러의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 찰리는 1870년대와 1880년대에 걸쳐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됐다. 아일랜드계 모델 조안나 히퍼넌은 미술 재료의 독성에 노출돼 호흡기 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03년 휘슬러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본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 정확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흰옷 입은 여인 조안나 히퍼넌과 제임스 맥닐 휘슬러 전. 전시실을 가득 채운 60여 점의 작품 거의가 조안나 히퍼넌의 초상화라는 것을 알고 오는 관람객은 거의 없었는데요. 프로큐레이터는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메자닌 전시실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So the selection in the first room, you get the great series of paintings from the 1860s. The second room, you end.
심포니 1, 2, 3번과 동양의 소품을 들고 있는 조안나 그림이 있는 첫 번째 방은 1860년대 휘슬러의 연속작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방은 19세기에 주요하게 사용된 기법인 동파나 애칭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있는데 세밀한 심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당대 유명했던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였던 귀스타브 크루베가 그린 조안나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메자닌 전시실은 총 4개 공간으로 나뉘었는데요. 브록 씨가 언급하지 않은 방은 사실상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에는 휘슬러의 작품이 아닌 1870년대에서 1900년대 초에 그려진 비슷한 분위기의 흰옷의 여인을 그린 그림들이 걸렸는데요. 유화로 그려진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백인 여성들이 역시 주인공입니다. 지역신문인 조지타운은 그러나 이 방에 걸린 그림의 주인공인 존 싱어 사전트의 1883년작 헨리 화이트 부인을 언급하며 휘슬러의 초상화와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명한 미국 가정에서 미국 외교관과 결혼한 부유한 여인 데이지 화이트의 전신 초상화는 국립미술관의 서편관에 전시된 그림으로 그림 속 여인은 레이스와 세틴, 얇은 비단 그물 등에 장식된 정교하고 세련된 소재의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올린 머리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부채를 쥐고 있죠. 프로큐레이터는 조안나 히퍼넌이 당시 귀족의 전유물 같았던 전신 초상화 속 모델이 된 일은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19세기 후반의 주요 예술작품에서의 히퍼넌 같은 모델의 역할을 완전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문제는 이 미술사에서도 점점 더 관심을 얻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 작가인 제임스 맥니 휘슬러에 묻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아일랜드 여인 조안나 히퍼넌. 이날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모델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반응 등 다양한 소감을 내놨습니다.
아, 그 이 그림에 있는 여성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정면의 모습도 있고 측면의 모습도 있지만 이게 그 작가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순백이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순백을 표현함으로써 그녀에게 뭔가 작가도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델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을 작가가 남김으로써 이게 그녀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주고 그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
뉴욕에서 온 일본계 미국인 여성은 작가와 모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데요. 이 여성은 특별히 서양의 그림에서 여성이 주제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ou don't have that many female artists represented around the world, but they're constantly in.
전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여성 예술가가 많진 않지만 저는 앞으로 더 포괄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그리거나 남성을 그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간주되는 협소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만큼 변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번 주 관객의 시선으로 꾸며드린 전시회 소식.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재상복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소관된 비영리 단체 가운데 사단법인 결의통일교육원이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늘 탈북민의 재상복에서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구나 통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이 대단히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남북 통일 정책에 대한 비교입니다만은 알아야 될 기본적인 통일의 이유와 통일의 방향, 역사적으로 남북 지도자나 국가별 하나의 그 정책 변화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통일부 법인 평생교육시설인 결의통일교육원에서 2022 통일지도자 양성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에는 3회차 수업으로 박영식 통일강사가 남북의 통일정책 비교에 대한 주제로 강의하고 있었고요.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이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온라인 줌 수업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박영식 강사는 카메라 앞에서 수강생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결의통일교육원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송낙환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의통일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그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시켜서 그 통일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로 결의통일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바다 예술단이라고 하는데 주로 탈북한 분 예술인들을 모아서 공연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통일운동을 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낙환 대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했고요. 젊은 시절부터 북한을 오고 가며 통일운동을 해왔고 더불어 남북의 문화 교류에도 앞장서는 일을 해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통일 교육을 꾸준히 열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통일 지도자 양성 교육은 꽤 오래된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이고요. 이 교육은 통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고 또 통일에 관련된 교양을 쌓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낙환 대표는 이 수업 구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 문제를 이해하려면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의 통일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주체 사상이라든가 또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상이 다 주체 사상을 토대로 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 사회를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통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의 통일 정책을 비교해서 그 가운데 동질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 중에 남북의 통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된 거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 문제거든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국가가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국가와 우리 통일 문제와 어떤 그 관련이 있는가 그런 거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통일 문제에 대한 핵심을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과목도 다루는 그런 이 과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올해 교육은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립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데요. 수강생들은 목요반과 토요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다시 박영식 강사의 강의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 반반 정도로 아마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 민족이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정도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민족사적 이유입니다.
박영식 강사는 우선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했고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 주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영식 강사는 현재 사회봉사 차원에서 통일교육과 또 학생들의 진로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네,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산 가족이에요. 또 금강산 그 2006년도에 상봉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현장에 대한 것도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느낌도 좀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는 차이가 날 정도로 조금 실감을 한 사람이어서 남북과 직접 그 편지 교환도 했고 그렇습니다.
박영식 강사는 지난 2006년 6월 제14차 이산가족 대면 상봉 행사에서 아버지를 만난 이산가족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고요. 그때 그의 나이 4살이었습니다. 박영식 강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산가족의 아픔, 또 남북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했다고 해요.
남북이 통일 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떤 단계로 서로 협상을 해왔는지, 그래서 다른 데서 있는 영상도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남북의 차이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사실은 국가나 사회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낌을 오신 분들, 정치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겸 그런 방향으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교류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간단체의 관심, 또 한국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사실상 쭉 공부를 하고 조금 자료를 찾고 해오는 걸 보다가 보니까 계속 개미 쳇바퀴라 할까요? 그게 반복이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대외 환경이 바뀌어도, 근데 항상 국가 정책이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다가 말고 끝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깊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류라도 할 수 있도록 소위 노력을 하면은 둑이 왜 무너집니까? 지구멍 때문에 무너지죠. 그런 형태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온 남북 수강생 두 명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현재 결의통일교육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김백진 씨는 북한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들이 참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밑거름이자 초석이 되는 거이거든요. 현재 우리 남쪽 지방 출신 분들이 통일에 관련돼가지고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젊은 층들에게 얘기하면은 뭐 그거 비용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잘못 전달돼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에 얘기하다 보면은 그 굉장히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다만 교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은 예, 풀어지게 돼요.
그리고 2008년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 여성은 이 수업을 듣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우선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요. 또 고향이 북한이어서 언제나 통일을 바라고 있는데 왜 통일이 안 될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탈북 수강생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뭔가 많이 좀 안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 교육이라는 게 정말 절실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속담 이런 게 있거든요. 아는 길도 그래도 더 두드리고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교육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크게 하고 하는 게 힘이다. 예, 그런 거 말해주고 싶어요.
통일지도자 양성교육 과정 중에 10번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송낙환 대표는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함께 강의도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길, 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석의 길이 되길 바랬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